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앞달락까지 보면은 북이스라엘에게 점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악을 깔고 죄를 거두며 거짓의 열매를 먹고 있다. 이렇게 10장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서 약자를 짓밟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심판의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지금 현재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여 주여 외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이라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내 종, 내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 아들이라고 부르셨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렇게 불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호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고멜과 같은 가늠한 여인으로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이런 가늠한 여인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논지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본래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로 부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정말 단호한 어떤 심판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회개하고 돌이키자. 뭐 죄를 인정하고 새로운 결단과 굳은 의지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으로만 이런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은 이전과 다른 나의 결단과 삶의 변화뿐이라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종노릇 하던 때 연약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초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 만나와 외출하기는 율법적인 의미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어떤 율법적인 말씀의 교훈 앞에서 내 삶을 바로잡는 식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양육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그들을 올가매는 멍에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멍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아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돌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멍에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멍에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 버렸다고 하는데 이 끝끝내라는 단어가 어떤 굳은 결심을 하고 물러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네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끝내 물러갔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또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결국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것이 또 반전이 되죠.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7절까지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한 심판이 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불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냥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긍휼이 불붙듯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또 좀 전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 누가 보아도 심판받아 마땅한 납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선고인데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까지는 어떤 진노를 쏟으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해 한계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아들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해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양육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끝내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그들을 끝까지 기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 보면 구절 중반 정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으로 진노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자체를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진노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8절에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가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심판을 예고하시다가 이렇게 긍휼이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그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키고 굳은 결단으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들을 아들로 부르시고 그들의 이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감동시키며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